떠나는 것도 결단입니다. 하지만 돌아가는 것도 대단한 결단입니다. 나오미가 이민 갔던 곳에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결단했습니다. 사는 것이 힘들어서요? 아닙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 삶에서 하나님 때문에 신앙생활 하는 것 때문에 다른 어떤 것도 아니고요. 오직 믿음 때문에 결단했거나 포기했던 것이 있으셨는지요. 가끔씩 우리가 이런 소리를 듣습니다. 너 미쳤어? 라고 하는 소리를 들을지라도 그것이 신앙 때문이라면 하나님 때문이라면 어떠한 손해도 감수하고 해야 할 일이라면 한 번쯤 우리는 그런 소리를 들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믿음입니다. 내가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반응이죠. 감정이 반응하는가 아니면 믿음으로 반응하는가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누면서 나는 믿음으로 반응하는 삶이었는가 감정으로 반응하는 삶이었는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룻기 1장을 마무리합니다. 19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먼저 본문을 묵상합니다. 이에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습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아멘. 나오미와 룻은 베들레헴으로 귀환했습니다. 22절 우리가 마지막 절 읽은 것을 보면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다라는 뜻이 저 단어를 슈브라고 하는 아람말로 썼습니다. 그런데 1장 6절에 보면 먼저 한 번 더 쓴 적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양식 주셨다 함을 듣고 돌아가게 된 배경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말로는 들었다, 돌아왔다 각각 다른 뜻이었지만 아람말로는 정확하게 슈브라고 썼고요. 22절도 슈브라고 썼습니다. 왜 같은 단어를 썼을까요? 이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돌아왔다, 슈브라고 하는 것은 우리말로 정확하게 해석하자면 회심했다라는 말입니다. 즉 말씀이 들릴 때 회심된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참 중요한 건 회심입니다. 나는 회심한 그리스도인인가? 라는 말은 나는 회개 한번 해봤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을 움직이고 있는가? 그리고 내 마음을 움직였던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는 그대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이 바로 회심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언제 들렸습니까? 나오미가 10년 만에 들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10년 만에 처음 나오미에게 얘기하신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에게는 하나님의 성품이 있습니다. 억지로 하지 아니하시고 끊임없이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십니다. 나오미에게도 그러하셨고 우리에게도 끊임없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나오미는 10년 만에 들은 겁니다. 어떠한 사건으로요? 그녀에게 어려움이, 환란이 있었던 것입니다. 나오미에게 고통이 말씀이 들리는 사건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환란 참 고통스러운 것이라고 말하지만 성경은 환란을 탈곡기에서 곡식을 탈고하다라는 의미로 쓰입니다. 탈곡기에서 쌀과 껍질이 구분이 됩니다. 버려야 할 것과 취해야 할 것이 구분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환란을 통해서 내 삶에서 버릴 것과 가져야 할 것을 구분시켜 주시는 겁니다. 물론 환난을 통과할 때 우린 참 힘듭니다. 속상해서 울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환난을 통해서 비록 내가 쌀임을 알려주시는 분이십니다. 제 대신 화관을 씌워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환난을 통해서 사실상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지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는 회심하고 삶의 방향을 돌이키는 것입니다. 이런 시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비바람 불어 흙탕물 뒤집어 썼다고 꽃이 아니더냐, 다음에 내릴 비가 다 씻어준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십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십니다. 주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때그때 환난에 감정으로 반응해서는 안 됩니다. 믿음으로 반응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들려주시는 슈부,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으로 삶을 전환하는 것, 삶의 방향을 다시 잡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회심한 나오미는 룻을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가서 나를 마라라고 부르라라고 얘기했습니다. 마라, 나는 괴롭다. 나는 참 어려운 인생을 살고 있다. 남편도 잃고 아들들도 잃었다. 나 정말 죽을 만큼 힘들다. 이것을 말하는 것인 것 같지만 사실상 본문을 잘 묵상해보면 그렇게 감정으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난주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는 지금 하나님을 선포하는 겁니다. 샤다이, 하나님은 나를 공급하십니다. 나에게 모든 것을 빼앗아 간 것 같지만 하나님은 나를 지금 회복시키시고 나를 새롭게 창조하십니다. 몰락한 가정이 되었지만 이 가문을 향한 하나님의 만지심이 있을 거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거기에는 서운한 감정이 없습니다. 실망의 감정이 없습니다. 시험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실 역사의 관문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때로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지만 그때마다 우리가 감정이 아니라 믿음으로 선포해야 될 말이 있는데 샤다이, 하나님은 나를 공급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외칠 수 있어야 감정을 믿음으로 누르고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외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떡을 주셨기 때문에 엘샤다이라고 외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밥을 빼앗아 가버리고 빵집에 빵이 떨어져도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믿는 그 믿음이라면 삶의 막다른 골목에서 샤다이라고 외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왜 나입니까? 왜 내게 이러한 일이 일어납니까? 라고 우리는 말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죄송합니다. 그리고 그랬던 적이 후회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미숙한 우리를 사용하셔서 오늘 이 자리까지 오게 하셨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이제 교회를 한번 보십시다. 나오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슈부, 하나님이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셨는데 빵집에 빵이 있게 되었다라는 소식을 듣고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삶의 방향을 결단했습니다. 우리 가운데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를 떠난 사람들에게 교회로 돌아올 수 있는 소식은 교회에 하나님의 임재가 돌아왔다, 교회가 그리스도로 충만했다라는 소식입니다. 이 소식이 들려지게 되면 많은 이들은 교회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렵습니다. 교회가 그리스도로 충만했다, 교회가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하다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어떤 소식일까요? 그것은 성경에 답이 있습니다.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나오미를 본 고향 사람들이 나오미를 향하여서 이렇게 얘기한 것이 19절입니다. 다시 한번 보십시오. 베들레헴까지 두 사람이 갔습니다.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자, 성경을 한번 읽으면 10년 만에 나오미를 봤습니다. 물론 10년 만에 본다고 못 알아보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나오미의 일그러진 형상을 보면서 정말 나오미가 맞느냐? 나오미 그 이름의 뜻이 즐겁다라는 뜻이었거든요. 정말 해피한 여성이었던 것 같습니다. 성격 좋은 여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타난 여인은 그렇지 않은 것처럼 보여서 정말 당신이 나오미가 맞느냐? 너의 남편은 어디 있느냐? 그렇게 묻는 것이 아닙니다. 몰골이 망가져서 지금 처참한 모습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죄인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당신은 죄인이야 라고 비난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내가 죄인임을 알아야 한다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자꾸만 그것을 잊어버리고 신앙생활합니다. 내가 죄를 지어서 죄인이라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인입니다. 교회에서 예배할 때마다 늘 우리는 자각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감정이 아니라 믿음으로 우리가 반응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나는 죄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교회로 돌아오는 나오미와 룻을 향하여서 우리는 죄인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모두가 죄인임을 일깨워 주는 것입니다. 나오미가 그걸 알아들었어요. 만약 10년 만에 교회로 왔는데 당신은 죄인입니다 라고 얘기했다면 시험 들지요. 그건 좋은 매너가 아니지요. 하지만 나오미는 시험이 없습니다. 오해가 없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삶을 돌이키고 회심했고 나는 죄인임을 알았기에 나를 맞아준 사람이 나를 죄인이라 해도 나오미는 그 뜻을 알아들었던 것입니다. 만약 나오미가 시험으로 반응했다면, 감정으로 반응했다면, 아니 1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온 나에게, 남편도 잃고 아들들도 잃어버린 나에게 당신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러한 고난을 받습니다 라고 했다면 룻이 과연 나오미를 따라왔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나오미의 인격을 보았고 나오미의 믿음을 보았기 때문에 그토록 어린 여인이 시어머니를 따라서 낯선 곳으로 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나오미는 나를 말하라, 고통의 여인이다 라고 말했던 것은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내가 믿사오며 엘샤다이, 비록 하나님은 나를 비우게 하셨지만 다시 나를 창조하여 주실 것입니다 라고 믿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라입니다. 부정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에게는 의로움이 없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를 받아주시고 나를 다시 한번 창조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마라는 단순한 이름이 아닙니다. 마라가 맨 처음 성경에 등장했을 때는 출애굽기 15장 23절입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통과하게 되지요. 홍해를 통과해서 큰 기적을 맛보았는데 바로 약속의 땅이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홍해를 지나자마자 수르 광야를 건너가게 되지요. 그 뜨거운 사막을 3일 동안 물도 마시지 못하고 걸어가니까 이제 또 사람들이 흥분하기 시작했습니다. 홍해 건너고 광야에서 우리 죽는 거 아니냐? 그런데 너무 목이 마르다 보니까 그 애타게 찾는 우물을 찾자마자 달려가서 그 우물을 확인도 해보지 않고 마시게 되죠. 근데 그 물이 너무 써서 마실 수가 없어서 사람들은 너무 쓰다. 우리 3일 동안 물도 마시지 못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우리에게 고통을 줄 수 있느냐? 그 우물의 이름을 마라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이 고통과 씀을 의미하는 마라가 그 이후에 아람어로 전달되면서 하나의 이름의 어원이 되는데 바로 마리아라고 하는 이름의 어원이 되는 것입니다. 마리아, 그는 동정녀였지만 아이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의 삶은 참 고통스럽고 어렵고 쓰디쓴 일이었습니다. 비록 천사가 알려주었지만 아직 그것을 받아들이기에 충분한 믿음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가 생각했습니다. 내 이름이 마리아, 마라, 그래서 나는 쓴 고통을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 그런데요, 성경 마태복음 27장에 보니까 이렇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장면입니다. 백부장과 예수를 지키는 자들이 이제 예수님의 무덤가에서 지켜보고 있는데 성경은 이렇게 써 있습니다.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많은 여자가 거기에 있었다라고 했는데 많은 여인들 중에서 몇 사람의 이름만 기록해 두었는데 그 이름이 공교롭게도 전부 다 마리아라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각각 다른 이름을 적어놓으면 되고요. 대표성의 이름을 적어놓으면 되는데 왜 마리아라는 이름을 적어놓았을까요? 단순히 우연이 아닙니다. 바로 내 자신이 고통이고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가 고통임을 아는 것이고 바로 그것은 다름 아닌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십시다. 마라의 쓴물이 그냥 쓴물이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그 물이 바뀌어서 단물이 되었습니다. 마리아라고 하는 그 이름을 가진 여인을 통하여서 생수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 앞에 선 그 여인들 앞에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승리를 가져다 주셨습니다. 지금 나오미는 자기의 마라됨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이 죄인에게 은혜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즉 마라라고 얘기하면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한탄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말도 이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았다 그러지 우리 중에 은혜 먹었다 라고 하시는 분 있습니까? 은혜 먹었다 라는 말이 틀려서 안 쓰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의 원인은 오직 하나님께로만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내가 잘해서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니에요. 내가 스스로 은혜를 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이 주셔야만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오직 모든 은혜의 원인은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호세아 6장 1절을 봅니다. 호세아 6장 1절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왜 돌아가야 하는가 하면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찢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치셨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찢으셨기 때문에 낫게 하실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치셨기 때문에 싸매어 주실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원인이, 모든 결론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고백인 것입니다. 이 믿음이 영적인 실력입니다. 우리는 찢어지면 감정으로 반응합니다. 누가 나를 치면 감정으로 반응합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반응하자라고 하는 것은 나를 찢어지게 하는 것도 나를 치시는 것도 하나님께 있고 나를 찢으셨고 치셨으니 나를 고치시고 싸매어 주실 분도 하나님이다 라고 반응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다 라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고 나를 치신 분이 누구인지 아는 나오미는 룻을 데리고 베들레헴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22절 마지막 절입니다. 성경은 22절에 이 둘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을 때를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보리 추수 시작할 때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 기자는 일부러 이 때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나오미가 이 때를 알고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것일까요? 아닙니다. 도착했더니 그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가 왜 중요한가 하면은요, 보리 추수 시작할 때가 이때가 바로 유월절인 것입니다. 유월절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해방된 것을 기념하는 독립기념일입니다. 명절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또 신약을 살아가는 우리는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 지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에게 유월절이란 우리를 위해 희생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게 하는 날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그렇습니다. 예배로 돌아오는 나, 오늘은 10월 첫 번째 주일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유월절이 되는 것입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에게 좋은 일이 있었던, 나쁜 일이 있었던 간에 우리 모두는 지금 하나님 앞으로 나온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보리추수가 있고 오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남는 유월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여 드립니다. 그분이 우리를 치셨습니다. 우리가 감정으로 반응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반응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싸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수도 거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물이 흐르면 자연히 도랑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어렵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견뎌보라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보리 추수할 때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지금 찢어지고 지금 어떠한 치심을 당한다 할지라도 한번 견디어 보시기를, 믿음으로 버티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하여 드립니다.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미국에 살고 있기 때문에 히치하이커가 뭔지 알고 있습니다. 뉴욕에는 이런 일이 없지요. 알래스카에는 지금도 거리를 자동차로 가면 히치하이킹을 합니다. 나를 좀 어디까지만 태워달라라는 겁니다. 사실 이것은 1960년도에 미국의 대중문화였던 것입니다. 당시에도 차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미국에도 차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트럭 운전사들의 차에 무료로 편승해서 목적지까지는 아니지만 가는 데까지 함께 가면서 그 기사와 함께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고 또 지루하지 않고 삶의 지혜를 배우는 것이 히치하이킹입니다. 홀로 가는 운전사에게도 또 홀로 가는 여행자에게도 좋은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한번 알래스카에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히치하이킹이 참 영적으로 좋은 것 같다라는 겁니다. 신앙생활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믿음의 길, 특별히 우리는 이민자로 살아가는 길, 내가 먼저 한 것도 아니고 또 내가 혼자 가는 길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돕고 붙들어 주시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는 하은교회 안에 있습니다. 이곳에서 예배합니다. 누군가는 찬양을 하고 누군가는 기도를 하고 또 누군가는 섬김을 통해서 오늘 예배에 함께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교회에 히치하이킹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교회가 우리의 목적지는 아닙니다. 우리의 목적지는 천국입니다. 천국까지 가면서 우리가 되도록 감정으로 반응하지 아니하고 외롭지 아니하고 내가 홀로 살아가기에 힘든, 그리고 또 그럴 수 없는 이민 생활이기 때문에 신앙을 갖는 공동체가 함께 예배하며 함께 도우며 살기 위해서 우리는 잠시 히치하이킹을 하는 것입니다. 헤어질 순간까지 내가 죄인임을 알고 서로 사랑하며 나를 보면서 돌아올 룻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이곳에서 함께 지혜를 배우며 신앙을 나누는 것입니다. 좋은 만남보다 더 큰 축복은 없습니다. 만남이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좋은 만남보다 더 중요한 것은 좋은 만남을 가꾸어가는 것입니다. 좋은 만남을 축복된 만남으로, 의미 있는 만남으로, 목적 있는 만남으로 가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감정이 아니라 믿음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좀 더 함께 믿음으로 히치하이킹 했던 우리 모든 신앙의 동료들과 함께 그 믿음을 나누며 천국까지 가는 여행객이 되고 나그네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인사드립니다. 여러분의 목적지까지 즐겁고 편안한 여행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여 드립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는 천국까지 가는 나그네 인생입니다. 룻이 모압으로 갔지만 그곳이 목적지가 아니었고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었고 베들레헴으로 돌아올 때 또 나오미와 룻이 함께 걸어갔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천국까지 가는 길에 지금 하은교회에서 예배하고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좋은 만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만남을 가꾸어가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인 줄 압니다. 하나님, 우리가 감정으로 반응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반응하면서 이 만남을 잘 가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나를 보는 이에게 좋은 믿음의 모습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 내가 보는 이들을 통하여서 시험받거나 오해받지 아니하고 그곳에서 좋은 믿음을 배울 수 있는 우리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함께 걸어가는 이 여정길 때로 힘들고 어렵지만 늘 모든 원인은 하나님께 있으며 모든 결론도 하나님께 있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